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매우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지요. 뭐 당연히 이 본문도 그리스어를 원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뭐 실제로는 그 라틴어 구절이 더 유명합니다. 소설과 영화로도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쿠오 하면은 웨어이거든요. 웨어. 바디스 하면 고잉. 어디로 가냐? 도미네 하면은 주님이니까요. 번역하면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질문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자녀들도 이 입시철이 되면은 시험 준비하랴, 인터뷰 준비하랴 바쁩니다. 대개는 대학 입학할 때까지는 탁월한 답지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수학 같으면은 알고 있는 공식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 평소 독서량에서 우려나는 이 세련된 문장 감각과 이 적절한 어휘력이 중요하겠지요. 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정기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 외에 자기가 얼마나 이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여부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입시의 경향이 싹 달라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석사, 뭐 박사 과정 같은 경우입니다. 이 석박사 과정 입시는 답안지 그 제출하는 수준이 아니, 그때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실제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어린 학생들 그 이해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거 묻는 거야. 누가 못해. 답하는 게 어렵지. 막 이해 쉽겠는데 하는데 정말 그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답이 정해져 있고요. 아니면은 그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 적절하고 필요한 질문, 이것을 자기가 찾아내서 던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학위 과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질문에 그 사람의 수준이 담기게 됩니다. 한 사람이 던지는 질문에는 그 사람의 현재 이슈에 대한 관심 수준, 지적인 수준, 비판 의식, 이러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그 세계적인 대학이고 연구소라 해도요, 실제로 심사 과정 보면은 간단합니다. 몇 페이지짜리 연구 제안서 하고요, 뭐이 스카이프 같은 걸로 한 30분 인터뷰하면 끝입니다. 뭐 형식적인 그 추천서 좀 받겠지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작이 몇 페이지 짜리 되는 그걸 하고 뭐 30분 면접이면 뭐 운으로 뭐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가 그 전문 주제를 가지고요, 정말 뭐길 것도 없이 30분 딱 대화해 보면 정말 시간이 많다 싶을 정도로 금세 판가름 납니다. 그 사람 수준을 뭐 전문 지식을 가지고 30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금방 들통납니다. 글 10장 읽어볼 것 없어요. 앞에 한두 장 담긴 그 질문의 수준만 살펴봐도요, 이 지원자가 그냥 뭐 교과서에만 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 성적 맞춰갖고 온 학생인지 아니면 진짜 진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인지 대번에 압니다. 당장 저만 해도 이 모든 책다 읽지 않아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서적이나 신학 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저그몇 페이지 딱 넘겨보면은 아, 이거 앞으로 시간 좀 들여서 봐야 될 책이구나, 아니구나, 이거 딱 판단 섭니다. 그리고 그 판단 되게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그 이대형 선교사님 방문하셨을 때 저한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 레바논에서 그 탁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한테 들은 말인데, 이 선수 선발할 때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 몇번볼 필요도 없대요. 그냥 공딱몇번 주고받으면 바로 판단 선대요. 얘는 그 시키면 될 아이다. 얘는 안 그러면 일찍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또래보다 잘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끝이, 여기가 끝이다. 얘는 뭐 선수 재능은 없다. 바로 판단이 딱 선다 하더라고요. 이처럼 지식에 있어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은 짧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자신의 관심, 수준, 열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 가운데도 실력 있는 기자들 보면 질문이 다릅니다. 이미 질문 속에 자기 실력이 다 녹아 있거든요. 실력 없는 기자들 보면 엉뚱한 질문들 막 쏟아내죠. 성실하지 못한 기자들, 준비가 안된 기자들. 예전에 그참 창피했던 기억이 그 오래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G20 정상회담 했을 때, 당시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 한국에서 훌륭한 개최국이 되어줬으니 한국 기자들에게만 이 특별히 질문권을 주고 싶다 했습니다. 그때 그 우리나라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합니다. 이 다른 나라 기자들은 막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질문권을 줬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황해요. 아, 통역을 사용하셔도 좋으니까 하시라고. 그래도 안 해요. 결국 그 중국의 CCTV에 기자가 손을 들고, 아, 나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이 대신 해도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안 된다지요. 자기는 공정하게 한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중국 기자가 아이 그럼 한국 기자들 지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국 기자들한테 대신해도 되는지 물어봐도 되냐 합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이 난감해하다가 두 번을 다시 한국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질문이 없느냐고. 아무도 yes or no도 안 합니다. 그러자 이 머쓱해진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중국 기자가 자기 질문을 하지요. 질문할 수준이 안 되는 기자들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적어서 그런 자리에서 질문하려면 미국과 동북아 이 국제 외교 질서에 관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손들고 뭐 김치 좋아하시냐, 뭐 김연아 아냐, 뭐 싸이 강남 스타일 뭐 좋아하시냐 물을 수 없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영국이 낳은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죽었습니다. 이론 물리학 분야 어려운 학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라디오나 방송에서는 대중들에게 최대한 친숙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설명으로 그의 일생과 학문적인 공헌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우주는 양자역학을 통해서 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이론에는 상당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도 그의 이 죽음을 다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잠시 그런 생각했었어요. 아 설마 이 뭐 스티븐 호킹 뭐 전날 뭐 불고기 먹은 것으로 알려져. 스티븐 호킹도 뭐 김연아 좋아해. 뭐 김치 뭐 먹어봤어. 뭐 이런 기사 있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다행히 그런 기사는 없더라고요. 있다면은 그거 정말 그 저질이거든요. 사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영국에도 그런 언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더 선이라든지 데일리 미러, 데일리 메일 같은 신문들. 정말 그 수준 미달의 신문들이에요. 슈퍼 같은 데 가서요. 사람들 어떤 신문 사가냐 자세히 한번 보잖아요. 정말 잘 팔립니다. 놀라울 정도로 잘 팔립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사갑니다. 한국이나 영국이나 이 사회는 여전히 그 저질 자체를 즐기는 이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신자는 우리는 저런 신문 사봐서는 안 됩니다. 뭐 더 선, 데일리 메일, 데일리 미러 이런 찌라시들 우리의 수준을 좀먹습니다. 카페 같은 데서 저런 신문 펴놓고 보고 있는 어르신들 보면은 막 진짜 막 전도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데일리 메일 같은 신문 작년에 막 그랜펠 타워 화재 사건 났을 때 막 그 불난 냉장고가 막 삼성전자 냉장고였다고 막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 삼성 거 아니거든요. 미국 거였거든요. 그 뭐 아무튼 그게 언론이 제대로 할 질문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단순 화재가 진압되지 못했는지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가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건지 이런 것을 캐묻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근데 뭐그 엉뚱한 기사를 가지고 막 그런 신문들이 여기서 잘 팔린다는 겁니다. 저도 얘네들 기사 사실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스포츠 가십 같은 것들은 얘네들이 워낙 막 자극적으로 쏟아내니까 저도 모르게 클릭하고 읽고 있으면 그 출처가 보면 더슨 이런 코 막 이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볼 때가 있습니다. 틀린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자극적이고요. 말초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분별하는 영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세요.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길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저질적인 수준, 이 세상에 대한 저질적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끔씩 책 본다고 자주 들리는 우리 동네 그 코스타 카페가 있는데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신문 종류도 많은데 이 데일리 메일 같은 거 좀 꼭 안 갖다 두면 안 되냐고. 제가 그 뭐 질문하면서도 예상했던 답변이죠. 점원이 그러대요.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신문보다 이 신문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다고. 세상은요 생각보다 어둡습니다. 앞에서는 남녀평등을 외치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면서도 뒤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이 가십성의 기사를 그리고 또 선동적인 글들을 실어내는 그러한 신문들을 즐겨 읽습니다. 이 질문의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룬 것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시리즈입니다. 하나의 시리즈. 제자들의 이 수준 낮은 질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정말 어디 가는 줄 알고 한 질문입니다. 예컨대 뭐 런던이나 파리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장소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약간 앞인데 30절에서 예수님이 가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신다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 즉 자기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곳, 이 길을 가겠다라는 그 사명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이 질문을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Quo vadis, Domine?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이해 못했다는 뜻입니다. 네네, 대답은 했지만 하나도 이해 못한 겁니다. 베드로만 이해 못한 것 아니에요. 그 다음 도마 차례죠. 도마의 질문은 본문 약간 뒤에 14장 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도 지금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랑 같은 수준이죠. 도마의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는 모양새입니다. 맨체스터로 가려면 유스턴역으로 가야 되고, 저기 스완지 가려면 패딩턴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느 역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자기 딴에는 이걸 합당한 질문이라고 던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몇 번을 되풀이해서 대답하는데 아무도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누구 차례냐 보니까 빌립이죠. 14장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그토록 오래 함께 지내며 늘 주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질문이 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차례는요, 가룟 유다 말고, 가룟 유다는 지금 없습니다. 이제 앞에서 나갔어요. 다른 유다입니다. 다데오라고도 하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22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이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하나같이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지금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이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락방에서 성찬을 베푸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시간으로 따지자면 일단 3년간의 시간을 말 그대로 함께 보낸,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만난 것도 아니고 동고동락하면서 진짜 지낸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제자들은 어리석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말해도 말해도 지금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도 말씀하세요. 때가 있거든요. 이 깨닫는 때를 믿으신 것이죠. 말문이 트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언어 배울 때 그러합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누가 보면 그 바보 같아요. 아예 안 가져본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태아는요, 그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특별히 출산 후에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합니다. 그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아기가 말을 할수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맨날 울기나 하지. 아기가 말 못하고 울기만 한다고 부모가 말을 걸지 않으면 그 아기는 언어 발달에 장애가 옵니다. 그러니 이 기막힌 본능이지요. 과학이 이를 증명하기도 전에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말을 시켰습니다. 마치 아기가 다 알아듣는 양 친절하게 막 설명도 해주고 일부러 또박또박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언젠가 아기가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속도로 말을 배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모가 아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귀 못 알아먹는 것 같다고 말도 안 걸고 조용히 젖병만 물려놓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정성껏 또박또박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을 걸어줍니다. 이 아기가 지금은 말 못해도 언젠가 말이 터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요, 말이 터지기 전에 아이 같습니다. 예수님 말귀 못 알아먹어요. 하는 질문은 지금 죄다 엉터리입니다. 이 찌라시 신문 기사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토록 친절하고 또 장황하게 가르친 것또 가르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아셨습니다. 얘네들이 지금은 말귀를 못 알아먹고 엉뚱한 질문 해대지만 언젠가는 깨달아서 놀라운 수준의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니 약간 앞에 본문 27절을 보면요, 가롯 유다한테는 그 말씀 안 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지. 보내버리십니다. 가롯 유다는 따라오지 못할 것 아셨거든요. 유다를 내보낸 후에 남은 11명의 제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그리고 길게 17장에까지 이어지게 나누고 계신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요, 그 진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갈 때에 그 지지자 가운데에 이 길에 엎드러져 가지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그 진심. 그것은 잘못되고 비뚤어진 지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가식이요 위선이라 할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한번 보세요. 김정일 죽었을 때그막그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걸 어찌 가식이라 할수 있습니까? 진심입니다. 진심이 아니고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과 진심은 같이 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람은 진심으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도 가능하지요. 가식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가식으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 같은 경우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가식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때로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신자들은 베드로의 진심조차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7절이 베드로의 진심이거든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나이다. 이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베드로는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왜 지금은 안 되냐? 따져 묻는 겁니다. 목숨까지 버리겠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잘라버린 것도 그 베드로 아닙니까? 용감무쌍한 자였습니다. 자기 선생님 체포되니까요. 정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가진 칼 뽑아가지고 상대방의 귀를 쳐버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만한 용기 가진 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진심 없이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옵니까? 대개는 베드로처럼요. 가정이 있는 자들은 겁이 나서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 못해요. 선생님이 잡혀가도 목소리 높여서 따지는 정도가 다지요. 남을 헤쳐가면서까지 선생님 지키려 들지 않습니다. 37절은 베드로의 진심임을 추호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주를 위해 죽지요. 이 소설이나 영화의 쿠오바디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똑같은 그 환상을 본 데서 기인합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갖고 로마에서 도망치던 중에 베드로가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지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오늘 본문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도망쳐 나오니까 내가 로마로 들어가야지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두번 죽게 할수 없다면서 자기 죽을까 하면서 네로한테 걸어 들어가지요. 로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면서 자기는 이 거꾸로 뒤집힌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은 순수한 진심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도 위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진심에 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진심에는 힘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진심은 위력이 없습니다. 김정일 죽었다고 대성통곡하는 그 진심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곧 사그라질 거품과 같은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진심에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없느냐? 당장 지금 닭 울기 전에 여종의 질문에 세 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힘이 없다는 것 아셨지요? 왜요? 참된 지식 없는, 믿음 없는 어리석은 진심이었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의리, 스승에 대한 충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맹세한 진심이었거든요. 그런 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가룟유다처럼 버려버리지 않으신 것,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베드로에게는 결국 말문 트일 때가 올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 가식적으로 뭐 아멘하고 결심하고 뭐 다짐하고 회개하고 하겠습니까? 먹을 게 나옵니까? 돈이 떨어집니까? 저는 다 진심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멘할 때에 그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도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진심으로 아멘합니다. 진심으로 결심하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다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는 주간에는 똑같은 실수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내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겠습니다.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 진심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거짓된 마음 없습니다. 뭐하러 가식 부리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이니까 다 되던가요? 진심은 힘이 없다니까요. 때때로 힘이 있어 보이는 순간은 있어도요, 대체로 허상이에요. 진심은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며 가식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진심이죠. 진심으로 주님 따라 살고 싶고 선한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그런데 돌아서면 그 진심이 너무도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여기서 진심으로 아멘 한들 뭐예요? 돌아서는 순간 다시 똑같은 죄 짓는데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주님 따라가고픈 진심이었어요.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진정함이 있었습니다. 돌아서자마자 세 번 부인하지요. 진심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 있지요. 참 좋은 말입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진심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진심은 통하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진심을 듣게 되면 일단 내 감정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통하니까 무슨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 불순한 지도자들은 진심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막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막 나의 진정성을 봐달라고 뭐 이 사건의 이 그걸 보지 말고 진정성을 봐달라. 참 못된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진정성은 있습니다. 도둑놈에게도 제 나름의 진정성은 있고 매국노에게도 제 나름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진정성입니까? 진정성을 영어로 sincerity라고 하죠. 언제 씁니까? sincerity. 편지 다 끄고 다 쓰고 나서 맨 끝에 뭐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할 말 없으니까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진정성이라는 게 실제로 그 정도 위치예요. 아무 위력이 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진정성에 호소하면 그거 좀 통합니까? 100점 100패지요. 진실에 호소해야 합니다. 진실이 가진 힘은 진정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진실도 그 정도 막강한 힘을 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진정, 진심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그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그 충심어린 그 순수한 진정 하나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실패하지요. 하룻밤 못 넘기고 예수님 부인하고 맙니다. 특히 그 우리 민족 신앙 중에 하나인 그 샤머니즘 특징이 정성신앙입니다.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천지신명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정성을 다해가지고 깨끗하게 이 흰옷을 차려입고 장독대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힘이 없어요. 신자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진리를 붙드는 것이 힘이 있지. 내 진심 어린 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그 진심이 거짓됐다, 뭐 오염됐다, 뭐 위선이다, 가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 진심 맞아요. 진심으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진심에 힘이 없다니까요.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 약간 뒤에 14장 12절에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진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베드로는 아직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누군지 헷갈렸고요. 메시아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고 믿음이 도단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예언하셨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는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능력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턱턱 막힐 때 있습니다.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나는 순수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정말 티끌 하나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했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는지 왜 내 삶에 능력이 없는지 답답할 때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요 진심뿐이라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진심이었다니까요. 그게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지 진심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로 다른 마음 없고요. 다른 욕심 없고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 힘들, 뭐 힘든 교회 일들 감당하고 그래도 자꾸만 지쳐가고 낙심될 때 있죠. 이상하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고 진심이었는데 욕심 없었는데 진심으로 교회를 위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위하고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위했는데 우리는 진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진심이 믿음과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게 됩니다. 내 시간표 버리게 돼요. 베드로 자기 시간표 고집했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후에는 된다고 하셨는데도 왜 지금 안 되냐고 나는 지금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고 과도한 액션 취했습니다. 자기 진심에 취한 모습입니다. 자기 열심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힘이 없는 걸 아셨어요. 믿음이 없으니 자기의 순수한 마음 자체, 이 깨끗한 진정성 자체가 앞서는 겁니다. 반드시 그 결과는요, 참담합니다. 그 어린 여종에게 속된 말로 이 쫄아가지고 세 번이나 그 부인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그 패기는 어디로 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금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지금은 안 되나, 나중에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정하신 때에 따라서, 또는 각자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모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자는 종잇그릇으로, 어떤 자는 국그릇으로 쓸 것을 정하신 옹기장이 같은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 또한 정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지금 허락할 것이고, 누구에게는 한참 지나서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의지함으로 진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없이 내 진정으로, 내 열심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 보내게 됩니다. 내가 가식이었고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고 위선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내가 진정이었을 때 넘어지니까 더큰 시험을 당하게 되고요, 그 시험 속에서 어려운 시간 보내게 되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힘든, 힘겨운 시간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신이 나거든요. 내 진짜 내 마음 깨끗한 거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다른 욕심 없는 거. 너무 신나거든요. 막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이일 하고 싶거든요. 내 진심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내그 순수한 마음 참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앞서서 진심으로 일을 벌려버립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다는 걸 확신하니까 내 자신이 불도저가 돼버립니다. 진심과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내 마음의 정직함과 순수함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정직함과 순수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순수할 수 있고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정열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정열로 깨끗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어도요. 말씀 맺겠습니다. 진심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능력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을 때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이 앞서가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참음입니다.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될 것이라고 한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이니까요. 내가 지금 당장 깨끗한 마음이고 진심이니까 그저 덤벼들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진정만 가지고 덤볐을 때 해낸 일이 있지요. 예수님 잡으러 온이 말고라는 자의 귀를 베어버린 겁니다. 당시 무기야 칼이니까 뭐 고작 한명 처리한 것도 얼마나 잘했다 볼수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 가지고 덤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의 땅, 로마로, 제발로 죽으러 들어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일했을 때 남의 목숨 빼앗으려던 베드로가 믿음으로 일하니 자기 목숨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엄청난 열매가 이 로마에 맺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덕으로 굳게 서게 되죠. 믿음 없는 진심이 앞선 순간 교회에는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 오늘날 분쟁이 휩싸인 공동체들 보면요, 다들 진심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쪽 편도 진심이고요, 저쪽 편도 진심이에요. 이쪽 편도 뭐 욕심, 뭐돈 욕심 때문에 막 이렇게 싸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저쪽 편도 뭔가 뭐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나온 것이 아니라 둘다 진심이에요. 어떤 자는 진심으로 예수님 지킨다고 칼 휘두르고 있고, 어떤 자는 막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둘다 진심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정하신 때에 사용하십니다. 그 때를 정하시는 권위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심이라고 해서 우겨대선 안 됩니다. 신자로서 우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믿음이지 우리의 진심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진정성에 호소해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어리석은 질문에도 꾸짖지 않으시고 늘 따뜻한 가르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고 또한 진정이라는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이따금은 그 진심 어린 마음만으로 정열을 다해서 일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정하신 때를 여쭙지 않고 내 걸음만을 그저 재촉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열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자리들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또 교회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진심만으로 나아가서 엉뚱한 일 벌이고 다니는 자 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